베드로전서 23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5번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결혼 생활에 관하여 아내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가정의 사환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렇게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 곧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는 말씀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여성의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인 고로 존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과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 즉 나를 괴롭혔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듯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 표현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남편들도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들에 대한 복종을 포함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모순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모순되는 문제가 아니고 균형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며 바울은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특별히 인권 옹호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성경은 항상 사물로 균형을 유지하게 하므로 지혜로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앞의 여섯 구절에서 말한 것에 대해 균형 잡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하여 7절이 없이 1절부터 6절까지만 있다면 철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들은 남성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6절에 의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앞에서 직접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2절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직접 주라고 부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 사이의 합당한 실행은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주로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그 아내 위에 주로 군림하는 지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남편이 내가 당신이 주라는 것을 모르오 라고 당신 자신이 나를 주로 인정하였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균형을 이룹니다. 남편들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책을 읽는 어떤 독자들은 아마 3장 1절부터 7절에 양 극단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이며 둘째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균형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이 균형 잡히려면 두 극, 혹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면 양 극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어야 하며 다른 한쪽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서 이 두 극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혼을 이루어 온데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후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곳에서 사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기후도 온화하고 알맞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3장 1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며 3장 7절에서 의미하는 바 두 극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함.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그들의 아내들과 동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라는 표현은 쉽게 그릇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아내들을 존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교육에 속한 지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지식을 따라 그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지혜 있고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의 본성과 여성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것은 어떠한 열정이나 감정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통제받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와의 관계는 영적인 지식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학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은 결혼관계의 본성을 인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여성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성을 단순히 결혼관계의 본성을 위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합당한 결혼관계가 되려면 양편이 동일하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그 아내들의 연약함이 멸시받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들의 연약함이 특별히 결혼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연약함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하며 결혼관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생활로 하여금 사람의 교육에서 오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통제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확실히 어떤 열정이나 감정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세상의 지식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되며 육신의 감정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여성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의 본성에 맞도록 계획하여 의도하신 것임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나누어 준 7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남편들이 더 연약한 여성의 그릇인 그 아내들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네모로 할당하는 것, 분배하는 것을 뜻하며 곧 배당하는 것입니다. 존경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티메로 소중함, 귀한 가치를 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소중함, 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더 연약한 여성의 그릇에 대해 정당하고 이치에 맞게 존경으로 그들에게 분배하고 그것을 배당해야 합니다. 여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보물로 담은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본성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비록 아내들이 여성의 그릇들로서 더 연약하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그릇들이고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귀히 쓰는 그릇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의 아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존경해야 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녀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복종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종은 늘 존경과 함께합니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복종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균형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들을 존경해야 하며 물론 아내들도 역시 그들의 남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녀가 더 강한 그릇인 자기로부터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남편들이 그 아내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결혼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많은 방면에서 그녀는 그 남편의 존경을 받기에 촉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녀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매년의 이익에 따른 비율을 그 주주들이나 소유자들에게 배당하는 하나의 주식회사나 사업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들은 결혼, 주식회사의 이익 중 얼마의 비율이 아내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얼마만큼의 이익이 그에게 속하고 얼마만큼의 이익이 아내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존경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익이나 존경의 몫이 아내에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은 지식에 따라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라는 문구는 더 연약한 여자의 그릇에 대해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따라는 또한 우리의 아내들과 동거하는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과 동거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야 하고 또한 우리의 아내들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합당한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 균형이 부족할 때 그것은 마치 한쪽은 공중에 떠 있고 다른 한쪽은 밑으로 처진 저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균형은 결혼 생활을 매우 불행하게 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결혼 생활의 균형은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올리는 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서 존경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런 존경의 목도, 결혼 주식회사의 이익의 어느 부분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행은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글을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들을 대단히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베드로가 사용한 독특한 용어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에 하나가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나누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더 연약하고 당신만큼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존경받기에 족합니다. 당신의 결혼생활이라는 주식회사는 많은 이익을 올렸고 그녀는 그 몫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신은 얼마만큼의 존경의 몫과 이익의 부분이 아내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남편은 너무 많은 존경을 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은 남편이 그의 아내를 너무 많이 존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그녀를 너무 많이 존경하면 그녀를 망쳐놓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를 너무 적게 존경하거나 너무 많이 존경하지 말고 그의 아내에게 적절하게 존경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 너무 친절하고 좋고 너그럽고 겸손해서 결혼 주식회사의 모든 이익을 그의 아내에게로 다 돌리는 결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내를 망쳐놓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아내들에게 존경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 어리석고 맹목적이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을 따라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우리는 남편들인 우리 자신에게 가야 할 정당한 비율의 존경은 얼마이고 우리의 아내들에게로 가야 할 비율은 또 얼마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존경을 배당한다면 당신의 결혼생활이라는 사업은 건강하고 건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의 공동상속자.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는 그분의 삶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과정이신 아들,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흐르시는 생명의 흐름인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두 믿는 이들은 이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은혜는 과정을 거치시고 만유를 포함하는 생명주는 내주하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로 계십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둘 다 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속한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아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기업, 특히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 베드로는 일반적인 생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들에 대해 말합니다.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생각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2절은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한 방식처럼 그것들을 함께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9절은 악을 악으로 욕하는 것을 욕하는 것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으로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있는 축복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갚는 것의 목적으로서 축복을 빌다는 의미의 분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욕하는 것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씀은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에 일치합니다. 9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의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 의하면 그 축복은 생명을 가리키며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계속합니다. 좋은 날들은 축복과 같이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행복한 날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날들을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의 입술로 아무런 괴유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입니다. 2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많은 소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합당치 않게 사용한 데서 생깁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악에서 떠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화평을 구하며 쫓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적대하신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또 너희가 선을 행하는 열성가들이 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열성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성가들이란 단어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을 행하는 열성가들이 되어야 합니다.